네,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관리의 만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께서 오늘 35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시작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글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은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캐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볼때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든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죠. 실명을 뭐 말씀드리죠. 뭐이 김하녀 목사님 저번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이제 우리 특새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들으면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세요.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내 안에서 여전히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늘 듣는 얘기니까, 아, 또저 얘기, 이게 아니라, 66권이 늘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인 거죠. 저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제 마음을 울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입술에서는 나오는데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흔들려야 되죠. 뜨거워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도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책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경전들은 나름대로 좋은 올바른 삶을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 윤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사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영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를 넘어서는 복음의 영광이 있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다. 다른 종교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과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건 천지 차이예요. 도덕 윤리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복음적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따가라도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빌립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상고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인에게 이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열두 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8장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중심에 사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있었지만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우리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가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이렇게 하고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집사님이 이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이걸 보면 너무 도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그 당시 사도와 집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역할적인 구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결국 일평생 동안 헌신하신 사역이 그거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우린 제자훈련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분이 쓴 가장 중요한 책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예, 평신도를 깨운답니다.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한 건 뭘 위해서 한 겁니까?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했던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한을 줬죠.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카톨릭 우리 예전 교회 그 교회가 전통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기도를 안고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겠어요. 그럼 이거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이 두 개를 구분해버린 거죠.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과 같은 건강한 영적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8장까지에서의 중심 인물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우리 평신도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의 말씀을 볼까요?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죄송합니다. 38절이 아니고요. 36절입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을 깨달은 이 관리인이 이 내시가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당시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마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의 전통에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표피를 자르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표피를 자르는 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의 결과로 세례를 행하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침례의 모형을 가지고 있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언약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세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정말 세례 예식을 받기 전에 구원 간증을 짧게라도 좀 우리가 듣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미국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저희도 저기 침례탕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미국 교회는 그걸 해요. 침례를 받기 전에 간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증이 끝나면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침례를 이제 행하죠. 그리고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한 세례의 모형입니다. 지난번 우리 세례 우리 예식을 했었죠. 그때 두 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한 명은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아니죠. 한 명은 이제 우리 유수아였고 한 명은 우리 이제 그 장년이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앞에 있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죠, 그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그 감격. 여러분 이러한 세례의식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이 성도 앞에서 함께 세례를 예식을 행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건강한 세례의식을 잘 행해.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건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게 여러분 잘 권면을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그 사람의 구원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큼 가장 큰 값진 인생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축복해 줘야죠. 제2의 영적인 생일 아니겠어요? 다시 태어난 생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39절로 넘어가 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제 빌립 집사님께서 이 내시를 데리고 강으로 내려갑니다. 냇가로 내려가서 이제 소위 이제 침례를 준 거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빌립 집사님의 자신의 의지와 의도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이끌어 간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끌어 간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라도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빼앗아 간 거예요. 이끌어 간 거예요.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정말 좀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비즈니스가 사업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편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몰아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어제도 한 우리 집사님 우리 사업체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축복을 좀 드렸어요. 이 사업체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좀 끌려가는 사업체. 그래서 내가 하지만 그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가는 사업체. 여러분 그 사업체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교회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컨플릭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 여러분 인간이 일으키는 인위적 부흥은 큰일 납니다. 금방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또 39절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에 보면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요 에도피아 관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거기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그 성 안에 기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결과가 뭐예요? 예,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너무 막 시리어스하면 안 돼요. 너무 막 심각하면 그 지금 복음의 능력을 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는 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밝지만 더 밝아야 합니다. 예. 이제 목사가 조금 시리어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설교할 때도 좀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정하다 보면 좀 시리어스한데 우리가 늘 좀 밝아야 됩니다. 예. 좀 환하게 웃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말자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예.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